예, 오늘 다윗의 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만 사무엘하 12장 13절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성경에서요,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려내셨는지를 봐왔는데요. 다윗은 그 정점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대로 다윗은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것은 뜻이 뭐였냐면 이것이 인간 모두를 위한 법이고 교훈이군요 라는 깨달음의 고백이었죠. 이것은 자신과 자신의 자손이 하나님께 얼마나 놀랍게 쓰였는지를 보고 감탄한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특별함은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고요. 그 후 성경에 나오는 다른 왕들은 항상 다윗의 비교가 됐습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자주 언급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왕 다윗에게는 사실 매우 치욕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흑역사라고 하죠, 요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밧세바 간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다윗으로 봤을 때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다윗의 치욕스러운 사건을 그냥 잠깐 그냥 언급하고 마는 정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요.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마태복음 맨 처음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여기 다윗이 나오는 부분에 그냥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하면 될 것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치욕을 다시 한번 들춰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사건은 다윗의 일생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치욕스러운 사건인 것만이 아니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과 이제 다음 주 두 주 동안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 간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주제, 죄는 무엇이고 회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지금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바르게 하는 것은 아닌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이를 통해서 정말 해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요, 왕궁에서 한가로이 거닐다가요,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누군지 알아보게 했고 그녀가 자신의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동침을 했죠. 그때 우리아는 전장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조용히 완전 범죄를 노렸겠죠. 그런데 5절에 나온 대로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정말 뭐 매우 추잡한 아침 드라마죠. 예. 우리가 주로 봐왔던 다윗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대단한 다윗일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이렇게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짓고 뜻밖의 들은 임신 소식 때문에 이제 그 죄가 폭로될 위기에 다윗은 놓였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장 먼저 머릿속이 하얘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명성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박수쳐왔던 그 모든 순간들,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측근들의 얼굴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도 마음 편히 못 잤을 것이고요. 아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이고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눌려서 살았을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잘 표현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부터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예, 이런 황폐한 느낌,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이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참된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된 성도의 모습, 회개해야죠.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정도에서 자신의 죄를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죄가 발각되기 전에 보통 사람들 마음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분명히 그는 그냥 자신이 지었던 그 죄에 몰두하면서 점점 아마 판단이 흐려졌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무리수를 둔 행동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밧세바가 임신했다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값을 치르면 되는 것인데 더 큰 죄를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후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먼저 전장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전장의 상황을 물어보면서 그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치 포상을 베풀듯이 집에 가서 잘 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8절 보시면요, 잘 먹고 잘 쉬고 부인과 동침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합니까? 다윗이 왕이 직접 음식까지 딜리버리를 해주죠. 예. 잘 먹고 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까지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뭐죠? 그렇게 동침을 하면 자기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완전 범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강직한 우리아 장군은 그런 다윗의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부하들과 잡니다. 너무 강직하죠. 예, 다윗의 음흉한 이 첫 번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 계획은 그렇게 틀어진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와 명성을 잃을 수 없으니까 이걸 계속 가야죠. 그래서 그는 더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사무엘하 11장 13절.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이번에는 집에 음식을 딜리버리 해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같이 술을 많이 먹고 취하게 한 후에 집에 가게 하는 그러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실패했죠? 너무 강직한 장군이라서 전시에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더 추악한 죄로 전에 지은 죄를 덮기를 시도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17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요, 살인교사였고요. 그것은 성공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간음에서 살인까지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죄성은 그를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저지른 죄를 이제 완벽히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우리아가 죽은 것을 듣고 밧세바가 막 소리내서 우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뭐 일반적인 마음으로서는 마음의 동요가 심했겠죠. 그런데 단 한 가지 목표, 완전 범죄를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오히려 우리아가 죽은 것을 슬퍼하는 모습으로 아마도 그의 장례를 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장례를 마치자마자 자연스럽게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다윗은 당연히 밧세바를 빨리 데리고 와야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임신한 사실이 자연스럽게 발각되지 않고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완전 범죄 후에 사후 처리를 완전히 해냅니다. 사람들을 잘 속이고 이를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마무리해낸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그의 죄가 발각될 염려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가늠하려고 맨 처음 밧세바를 불렀을 때,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명령을 내렸을 때,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고 있을 때, 그 모든 죄를 짓고도 밧세바를 결국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완전 범죄를 이뤄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끝나는 27절 마지막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는 설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바로 이어지는 이제 12장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은 이제 다윗에게 와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죠.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그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나단은요, 다윗에게 와가지고 정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치 이스라엘 왕국에 그냥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왕한테 보고하듯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다윗의 상태가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원래 그런 다윗의 상태였다면 이 이야기만 듣고도 분명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죄악의 눈이 멀어버린 다윗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감을 못 잡죠. 그리고 분을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여기서 노하여서 나단에게 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하다라는 표현은요, 사실 그냥 뭐 우리나라 말처럼 노하다라는 이 하나의 단어가 아니고요, 히브리어 이제 관용구인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되게 재밌게도 콧구멍이 불타오르다입니다. 정말 극도로 분노해서 용이 코에서 불 뿜는 것처럼 콧구멍에서 불이 나온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정도로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윗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이 정말 죽어야 마땅하다라고까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자가 어떤 보상을 해야 되는지도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네 배나 갚아줘야 한다라는 것은 다윗이 그냥 임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에 나온 이 모세 율법의 근거에서 말을 한 겁니다. 극도로 화난 중에도 정말 자기 영적인 상태가 지금 최악을 달리고 있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화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두 얼굴이다. 어쩜 저럴 수가 있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욕하고 말 것이 아니고 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먼저 이렇게까지 소리를 치던 다윗은 어떤 마음 상태였을까요? 그는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이 원하는 밧세바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완전히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죠. 그럼 이제 다윗은 이제 다 이뤘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일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전이든 완전 범죄를 저지른 후이든 다윗의 마음은 앞에서 살펴봤던 이 시편 32편에 나온 그 마음 그대로인 겁니다. 밧세바를 가지고 싶은 욕망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욕망을 이루고 나니까 기쁜 게 아니고 미칠 것 같은 거죠. 다윗 표현대로 몸에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는 시간들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 범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누구에게 가서 그 속을 터놓지도 못합니다. 아마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 바로 전에도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 있는 중에 다윗은 나단이 해준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가장 그리워하고 가장 회복됐으면 좋겠는 상태가 뭘까요? 당연히 의로운 상태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 게다가 다윗은 인생에 정말 많은 시간을 의로우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맛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시간, 지금 이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이 그를 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만들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단이요 와가지고 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거의 자동적으로 그를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다윗이 비판하는 그 심리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공격할 대상을 잡고 신랄하게 비판을 함으로 그 양을 빼앗은 부자를 자기 자신보다 더 악인으로 규정해내므로 그때 생겨나는 의를 챙겨먹는 겁니다. 사실 남의 양을 빼앗은 부자의 이야기가요, 정말로 코에서 불을 뿜을 정도로 화낼 일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가뭄과 같이 이 황폐한 마음, 정말 황폐한 마음에 어떻게든 정말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도 역시 다윗의 죄책감으로 죄책감을 없애줄 그러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또 다른 죄의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 모세 율법까지 운운을 하면서 자신을 의인으로 만들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지만 그리고 나서는 더 큰 공허함과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악의 구렁텅이에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할 때도요, 우리 마음의 근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이 수준의 비판인 거죠. 남을 비판함으로 나의 의로움을 챙기는 것. 다윗은요,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정말 우리가 자주 하는 것처럼 남을 정죄함으로 그 순간 의인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거짓 감정을 통해서 영적 기근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정말 가뭄 같은 나의 마음에 그 순간이라도 좀 의로운 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를 그런 죄로 인도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계획적이라기보다는 그의 죄성이 본능적으로 그를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죄가 죄를 낳고 그 죄들은 마음의 평안을 모조리 다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극도로 열을 내면서 코에서 불을 뿜고 있는 그러한 다윗에게 어떻게든 그 순간이라도 의로운 자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은 정말 천둥과 같은 충격적인 한마디를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너가 정죄하고 너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한 그 사람이 바로 너 다윗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근심도 하고 고통스러워했지만 이것이 정말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죄를 속으로만 싸매고 있던 그 다윗은 이때에 아마도 정말 벼락 맞은 것과 같은 심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벼락 같은 정죄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죠. 다윗은 아마도 눈앞이 깜깜해졌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나단은요 이어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다윗을 정말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그렇게 인도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그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저지른 다윗과 그의 집에 앞으로 내려질 저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윗에게는 아마도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귀에 완전히 박혔을 것입니다. 외우려고 안 해도 외워질 정도로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강타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에 가려져서 정말 애써서 하나님을 피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 불안하고 공허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폭탄을 던지셨고 다윗은 엄청난 충격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요, 여러분이 지은 정말 아무도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이런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면 그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정신이 바짝 들 것이고 어떻게든 잘못을 회개하고자 하겠죠. 다윗도요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다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은 이 고백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시편 51편에 똑같이 이어지는데요. 거기서는 내가 주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말은요 매우 무책임한 말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만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아와 밧세바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대로 다윗은 분명히 죄책감 속에 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죄책감이겠습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이요. 남의 아내와 가늠한 그러한 죄책감. 훌륭한 부하 장수를 죽인 죄책감. 그 가정을 파탄나게 한 죄책감. 그러한 것들. 윤리적인 죄책감이죠. 완전 범죄였어도 그런 죄책감 때문에 분명히 힘들어했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라면 그런 죄책감 없이 살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심각한 죄책감이 있었죠. 그런데 나단이 전한 심판의 말을 듣고 다윗은 오히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윤리적인 죄책감이 더 심해진 것이 아니라 아, 지금 나에게 그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확히 여호와께 죄를 지은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죄를 지은 것. 자, 이게 어떻게 여호와께 죄가 될까요? 먼저 다윗의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죄는 뭐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남의 아내를 탐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남의 아내를 빼앗는 도적질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지금 제가 다윗이 지은 다섯 가지의 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다윗이 지은 죄의 목록이 무엇입니까? 정확히 10계명의 6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윗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다 어겨버린 것이죠. 이웃 사랑과 관련된 모든 계명을 다 어겨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웃 사랑과 관련된 죄를 지으면 그것이 단지 이웃에게만 죄 지은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그야말로 십계명을 어긴 것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드러나는 죄는 이웃을 향하고 있을지 몰라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사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진 영적 상태가 이웃과 깨지는 영적인 이 하나님과 깨진 영적 상태가 이웃과 깨지는 현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지금 다윗은 이웃 사랑과 관련된 다섯 가지 계명을 다 어겼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맞지만 그 죄는 단지 드러난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더 근원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에 아주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에게 드러난 이 살인, 뭐 간음과 같은 이 현상적인 죄 이면에 있는 더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었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다시 사무엘하 11장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내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여기서 먼저 그 해가 돌아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봄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네. 봄이 되어서 날이 풀렸고 전쟁에 출전할 시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럼 전쟁의 왕 다윗은 당연히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전쟁에 앞장서서 여호와의 전쟁, 성전을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의 소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전쟁의 왕, 솔로몬은 평강의 왕.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전쟁할 때가 되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 뭔지를 잊고 남들은 다 전쟁터로 보내고 그냥 자기만 집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바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본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신의 소명을 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겁니다. 왕이 백성의 대표라고 했죠. 그런데 사사기 때 백성들처럼 그 대표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폭로하기 위해서 지금 읽은 1절에서는 지금 다윗 빼고 다 전쟁에 나갔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뒤에 보시면 다윗과 우리아가 대화를 할 때요. 우리아의 말을 통해서도 이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차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우리아가 한 말이 원래 누가 해야 되는 말과 행동입니까? 다윗이 해야 되는 말과 행동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사실 이 우리아의 말을 통해서도 다윗에게 경고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감지 못하고 더 큰 죄로 작은 죄를 가리려고 한 것이죠. 여기서 다윗의 그 당시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는 정말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엉망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9절 10절 보십시오. 9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라고 하셨고 10절에서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사람과 관련된 이 살인한 것, 간음한 것을 먼저 정죄하지 않으셨고요.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살인하고 간음한 것이 근원도 없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결과임을 분명히 해주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던 다윗은요. 십계명의 뒷부분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도 어긴 자로 완전히 폭로가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엄중한 정죄를 듣고 나서야 다윗은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의 고백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핵심이 맞기 때문에 나단은 바로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예. 하나님께서 막 너무 빨리 용서해 주시는 것 같죠? 완전히 화나셨는데 갑자기 이 말 딱 하니까 확 나단 선지자가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는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실, 지금 자신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금 이 다윗이 죄지은 이 전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이렇게 단지 역사적인 일만이 아니고요. 단지 다윗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거쳐야만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성도가 가지는 이 죄의 자각은요. 이처럼 그냥 겉으로 드러난 죄의 세목만을 아 내가 죄인이네 깨닫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제가 다윗의 인생의 이 최대 오점을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다시 그저 아 다윗 그렇게 안 봤는데 뭐 하던가 그냥 아 다윗이 뭐 실수도 한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윗처럼 살인 교사까지 하는 그런 심각한 죄를 짓지 않으신 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마음에서도 날마다 정말 엄청나게 더러운 오물들이 생산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마음속으로 여러 번 살인하고요. 마음속으로 여러 번 간음하고요.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어떻게든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남이 안 되면 그럼 그렇지 하면서 은근히 좋아하고 착한 척 연기하고 그 어느 누구라도 쉽게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그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괴물과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속에서는 막 으르렁대고 있죠. 뭐가 그렇게 화가 많이 나고 뭐가 그렇게 악한 생각이 많은지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들보다 더 근본적인 죄는 오늘 다윗을 통해 확인했듯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모든 다른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 소율이 문답 1번 했는데 거기에 답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평생토록 그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언제나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삶. 내가 드러나고 내 존재감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남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거기에 혈안이 돼서 사는 삶. 십계명 첫 번째 명령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결국 나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모든 삶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이런 죄 때문에 정말로 고민하십니까? 뭐 거짓말했다 이런 거 말고요. 정말로 나의 이런 마음의 추잡함,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모든 게 나에게 포커스되어 있는 마음, 다윗처럼 남을 욕함으로써 나의 의를 챙겨먹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고민하십니까? 일단 지금 나 자신을 돌아볼 때요. 내가 이런 죄들을 짓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사실 아예 인지도 못한다면, 만약에 내 생각에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없지, 나처럼 정말 괜찮은 사람이 없어라는 생각으로 내 생각이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다면 분명히 말하건대 이런 사람은 정말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아직 시내 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수준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것은요, 결국 그렇게 잘난 나를 살찌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다윗에게 나타난 나단과 같이 오셔서 정말 죄를 지적하시는 성령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자, 그럼 다행히도 오늘 다윗처럼요, 그런 우리의 드러난 죄들뿐만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면서 그 죄 때문에 날마다 아, 나는 왜 이럴까? 정말 그러기 싫은데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는가? 그걸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것도 서슴지 않고 모든 게 왜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로 정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일단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책망이 아니면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요. 내 만족과 내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이것을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겠죠. 세상에서는 너 자신이 소중한 걸 알라 뭐 이런 메시지만 계속 주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감정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우리는 절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감사하긴 한데 죄책감만 늘리고 그냥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끝이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 되죠. 죄에 그냥 눌려만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바라봐야 할 궁극적인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무너지고 좌절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나는 왜 맨날 이러지? 아, 나의 죄는 왜 맨날 이런 이 모양 이 꼴인가? 나는 그런 무너진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인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를 믿는 거죠. 내가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데 보험 들듯이 예수를 믿으면 더 복받는데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바닥인데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못 사니까 붙잡는 거죠. 그게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주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의의를 우리가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그 평강과 자유함과 기쁨을 맛보면서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다더라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베푸신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께 죄 지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분명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각하는 가운데 정말 그 강렬한 빛으로 다가오는 그 복음을요, 그냥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면서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경험하면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가지고 서로 눈빛을 보면서 교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정말 평안하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기쁘다라는 것이 정말 넘쳐나서 주일날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지은 자들인지 먼저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론 고통스럽고 정말 가슴 아프고 불안하고 힘들지만 그런 진짜 죄의 자각을 우리가 꼭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런 가운데 실제로 빛나는 그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막연히 그냥 좋다더라가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날마다 경험하며 이 땅에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